이 내용은 바울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를 위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잡혀서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는 동족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고백하고 다메섹에서의 경험, 즉 사도행전 9장의 체험을 되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조금은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삶의 방향을 급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도전을 요청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확신과 명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릴 때가 들어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혼란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아나니아를 통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제목으로 잡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하는 말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오늘 우리 각자도 가야 될 길이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면서도 이 사울처럼 머뭇거리며 시간을 흘리는 경우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이거나 희생과 고난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뜻이 분명함에도 선뜻 행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에 주님은 오늘 사울에게처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NIV에서 보니까 And now what are you waiting for? 아니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아르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번역하고 있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And now why do you delay? 왜 지체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좀 나에게 편하게 바꿔졌으면 그러면서 사실을 시간을 흘리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해야 할 것을 늦추고 있느냐? 하는 것처럼 물으시는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의지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변화, 즉 주님께서 모든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도구로 한 사람을 택하시는 이 역사에 특별한 은혜를 이루심에 있어서 사울에게는 다른 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일행이 사울 외에도 바리새인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즉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함께 빛은 보게 하셨지만 사명을 위한 음성을 들려준 사람은 사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7절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고 9절에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를 가리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어둠의 사람들이 광명을 보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광명을 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헤아리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변화를 받은 사실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는 하지만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모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들은 사명이 귀중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님으로부터 듣는 각각 다른 음성은 분명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다른 것은 각자에게 맞는 일을 시키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사울처럼 자신에게만 들려준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음성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행해야 하겠다고 확신하면서도 또 결심하면서도 한 해가 다가도록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듣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시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을 늘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건 반드시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쓰시는 사람을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 일꾼을 선택하시면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라도 부르시는 것을 자주 성경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율법과 선자의 시대인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만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이 복음의 시대에도 바르지 않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사무엘을 통한 사울의 선택이 대표적인 구약의 예였다면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에 숨겨두셨다가 사울에게 새로운 눈을 갖게 하고 사명의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아나니아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유대주의의 정통인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세우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됨됨이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만나서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이런 정도로는 쉬운데 옆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사울에게 뜨게 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라 한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죄악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다시 신령한 눈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이 다음부터 바울은 모든 사물이나 사람을 예전처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주님의 거룩하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을 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즉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서부터 이 사울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의 사람을 통해서 쓰실 일꾼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이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바른 진리에 대해서 다시 보라 하는 안내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유혹해서 진리를 가리고 어둠을 진리처럼 오도시키는 잘못된 종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든지 또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자인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을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14절 15절은 어찌 보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체하지 못할, 머뭇거리지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어중간하게 희미하게 보여주시고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백성으로 택하시고 일꾼으로 택하시는 것도 조상 때부터 족장시대 때부터 이 인류의 구원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거지요. 너를 택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꾼이 됨에 있어서 주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대개 이스라엘 속에서 전통적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왔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도 너를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택하신 주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랬다고. 여기 너로 하여금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인격을 지칭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면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람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지요.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사울에게 일을 시키실 분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물론 사울은 자신을 굴복시키시는 주님을 몰라 뵙고 다만 두려움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하였고 여기에 대해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 예수도를 만나 뵙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 된 나를 엎어져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피 흘리심을 볼 때야 비로소 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울의 확신을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인류 중에 아담 이후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의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그 의인을 사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도 이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죠. 십자가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이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주님을 사울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사울만은 분명히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듣는 것이 첫째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충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택하심을 받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류의 유일하신 의인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거치지 않으셨나요?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증거되었고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사람들은 절대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에게는 그보다 더 분명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나중에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뭘 해야 될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지성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뭘 증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앞에서 그죠? 의인을 보게 하셨고 뜻을 알게 하셨고 또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들은 것에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리라. 15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얘기한다면 15절은 사울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재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재촉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안 만큼의 책임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특히 감당해야 할 일의 사명을 알았다면 미루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개인의 사정 때문에 미룬다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해해 주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사명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만큼의 책임의 신속성도 요구하십니다. 이걸 거절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전하라. 그러나 요나는 좋은 얘기도 아니고 망한다는 얘기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다가 완전히 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먹힘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토해내져서 지체했던 그 니느웨를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는 왜 주저하느냐 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는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할까 말까 앉아서 고민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탄식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 7장 10절에 하셨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이상 이제는 일어나라고 당부하시는 내용들을 봅니다. 죄와 심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폐허 위에 앉아있던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시고 부산도성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에게는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죄를 씻으라 하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일을 위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는 거죠. 여태껏 나름대로는 율법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것들은 오히려 주님께는 큰, 더 큰 죄였습니다. 그것을 씻어내는 것은 잿물이나 비누가 아니라고 예레미야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피에 자신을 담그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라고 하시고 하나님으로 주어진 이 방법으로 너의 죄를 씻으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의 방법과 수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그러고 있다. 이제는 여기에도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겠지만 분명히 알면서 머뭇거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왜 주저하느냐라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완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멜로라는 히라버입니다. 뜻이 뭐냐 하니까 의도하다, 하려고 하다 그런 말이요. 그게 주저하느냐 하는 것은 왜 다른 짓을 하려고 의도하느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신 목적은 분명한데 가야 될 길은 분명한데 왜 딴짓 하려고 지체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거지요. 말씀과 사람과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눈을 더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내가 깨닫고 두드린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딴짓한다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과제 앞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는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같은 고백을 드렸던 신앙의 사람들과 같은 답변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